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17개월째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대학생 워터 원비어 씨를 석방했다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틸러스 장관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비어 씨가 현재 가족과의 상봉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오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비어 씨의 석방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나머지 3명의 미국인 문제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틸러슨 장관은 밝혔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 3학년이었던 원비어 씨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억류된 뒤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비어 씨에게는 평양 양각도 호텔에 걸려있던 정치 구호를 뗐다는 이유로 체제 전복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 미한 정상회담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경제와 범세계적 사안들에 대한 협력 증진과 두 나라 우호 관계를 심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글라데시 남동부에서 어제 내린 열대성 폭우가 산사태를 불러와 적어도 68명이 숨졌다고 현지 관리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 지역은 전기가 끊기고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AFP통신은 방글라데시 비상관리부 관리를 이용해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일부 지역에는 접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비가 완전히 그쳐야 피해 규모가 확인될 것이라며 사상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 하구에 위치한 나라인 방글라데시는 폭우와 산사태, 열대성 폭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 2007년에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130여 명이 숨진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미에 있는 나라 파나마가 오늘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한다며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정부는 파나마가 오랜 유대관계를 저버리고 경제적 이익을 쫓아 자신들을 고립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파나마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는 중미와 남미에 있는 섬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중미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파나마가 타이완과 단교함으로써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20개 나라만 남았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알렉세이 나발리 씨에게 어제 구류 30일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곳곳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의 부패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나발리 씨는 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체포됐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히기도 했던 나발리 씨는 인터넷에 자신이 구류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언론들은 경찰이 어제 시위 현장에서 수백 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민간단체 집계에 따르면 어제 시위에 관련해 모스크바에서만 적어도 600명,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300명이 체포됐습니다. 언론들은 시위대가 푸틴 대통령의 퇴진과 나발리 씨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 모술 인근 난민보호소에서 700여 명이 식중독에 걸려 2명이 숨졌다고 이라크 보건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집단 식중독으로 여성과 여자 어린이 각각 1명이 숨지고 적어도 200명이 보호소에서 근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아딜라 하무드 이라크 보건장관은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곳은 모술에서 동쪽으로 20km 떨어진 난민보호소로 환자들이 어제 라바난 축일 관련 음식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환자들이 카타르 자선기관이 제공한 콩과 요구르트, 닭고기가 든 음식을 먹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13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석방됐다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새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명됐습니다. 조지명자는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최전방 지역 중부전선에서 오늘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망명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내일 평양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이 끼고 서해상은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1.5m 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17개월째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석방했다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틸러스 장관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비어 씨가 현재 가족과의 상봉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오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비어 씨의 석방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나머지 3명의 미국인 문제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틸러슨 장관은 밝혔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 3학년이던 원비어 씨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억류된 뒤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비어 씨에게는 평양 양각도 호텔에 걸려있던 정치구호를 뗐다는 이유로 체제 전복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새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명됐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했던 인물인데요. 조지명자는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밝혔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남북회담 및 대북 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 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정책통입니다.
조 후보자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거쳐 경수로 사업지원기획단 정책조정부장과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을 지냈습니다. 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각종 남북회담 대표로도 참여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을 맡을 당시엔 개성공단 출범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13일 장관 지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말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공단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겁니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유엔 대북 제재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당장은 어렵고 북핵 문제 해결이 진전되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됩니다. 조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비서관을 맡아 이듬해 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정상회담에 기록을 위해 배석했고 북한 측과의 14 정상선언 문안 조율에도 참여했습니다. 또 2007년 8월엔 당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특사로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해 북한 측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하던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기자들에게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필요하다면 남북관계를 푸는데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에 대해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위협이 있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국민들의 인식 변화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장관을 맡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조 후보자가 남북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험 때문에 북한도 만만치 않은 대화 상대로 인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그 회담한 경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좀 가벼이 볼 수 없는, 그리고 또 북한이 과거의 어떤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파트너로서도 뭐 적임자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통일부 차관에 천혜성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천 차관 또한 통일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2005년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열린 남북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에 한국 측 대표로 참여한 대북 정책통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세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한국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북핵 폐기를 위해 더 강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말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아베 총리의 특사인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 일행을 만나 북핵 상황 전개에 대해 미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안 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 핵 폐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함께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IAEA 이사회 개막일인 1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Last year, the DPRK conducted two tests on a nuclear explosive device.
북한이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들을 준수할 의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going to intensify our analytical work in order to maintain and to strengthen our knowledge.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아마노 총장은 IAEA 사찰단이 북한에서 추방된 2009년 4월 이후 위성사진과 무역 등 공개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며 모든 분야에서 분석 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아마노 총장은 현재 북한과 어떤 정보 교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을 다시 받아들일 것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징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그러나 기회가 생길 경우 신속하게 사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IAEA 사찰단에 북한 복귀 계획을 재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공언하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모든 대응수단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언한 북한에 모든 수단을 사용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As we have said before, all options for responding to future provocations must remain on the table.
캐튼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2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의 향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머지않았다며 미 본토 전역이 타격권 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은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수사를 멈추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 진지한 대화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provocative destabilizing actions and rhetoric and to make the strategic choice to fulfill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and return to serious talks.
한편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VOA에 뉴질랜드가 북한의 핵실험 등을 이유로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사이 북한에 제공했던 인도적 지원을 최근 중단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United States has been clear that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must fully implement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리치 앨런 대변인은 앞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용납될 수 없다며 미국은 북한이 그런 반응을 보게 되고 안정과 안전, 평화를 향한 보다 건설적인 진로를 택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방향을 바꾸도록 북한의 자금원을 차단하고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을 세계 여러 나라에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은 6.25 한국전쟁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피 흘리며 세계 평화에 기여해온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 용산에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을 비롯한 연합사 주요 간부와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0일 주한미군 이사단 100주년 행사가 파행으로 끝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양국의 우호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주한미군 이사단은 6.25 전쟁 때 투입된 첫 미군 부대로 내년 부대 이전을 앞두고 감사와 환송의 마음으로 준비된 의미 있는 행사가 또 다른 사유로 파행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강원도 야산에서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발견됐는데요. 여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 지역을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진의 해상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수거된 소형 무인기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골프장을 정찰했으며 10여 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무인기에 달린 카메라엔 지난 4월 배치된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 레이더 등의 모습도 담겨 사드 배치 이후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사드 배치 지역을 촬영한 사실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최근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사드 배치 지역을 촬영한 게 확인됐으며 성주 북쪽 수킬로미터 지점부터 촬영을 시작해 사드 배치 지역 남쪽 수킬로미터를 돌아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며 사드 배치 지역을 촬영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사진 수백여 장 대부분이 임야와 민가 사진이라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북상해 사드 배치 지역을 찍고 인제 지역도 촬영했다고 전했습니다. 무인기는 고도 2에서 3km 상공에서 사진을 촬영했지만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를 찍은 사진은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 무인기가 성주 지역을 촬영한 뒤 군사 분계선을 향해 가다가 연료가 떨어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남측 어느 지역이나 어느 전략시설이라도 정찰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이 북한 무인기가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같은 첨단 비행체가 아니고 촬영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한국 전역과 주한미군 전략시설 배치 장소를 지속해서 정찰하는 건 도발을 자행하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입니다.
이건 당연히 북한에서 정찰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궁금했던 거는 사드가 얼마나 전면적으로 배치가 됐는지 사드가 그 유닛이 많잖아요. 레이더도 있고 발전기도 있고 발사체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배치가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북한이 자체 인공위성이 있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인기를 보낼 수밖에 없고요. 도발이죠. 왜냐하면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다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도발이죠.
고 박사는 이 무인기가 북한 소행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선 섬과 같은 한국의 주변국으론 일본과 중국, 러시아뿐이고 이들 국가들은 모두 인공위성을 보유해 무인기를 보낼 필요가 없는 만큼 북한 소행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고 박사는 아울러 북한이 사드 체계가 배치된 성주 지역까지 깊숙이 무인기를 보낸 걸 보면 추락을 가정하고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한국 내 군사작전 지역과 주한미군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상황에서 추락을 감안해 조잡한 무인기를 날려보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도 뭐 고아지 사진은 아니더라도 이런 변화의 과정들은 정기적으로 수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무인기들은 또 그런 기능을 또 수행할 수 있으니까 잘 보내는 것이고 또 이게 또 추락하더라도 전혀 북한에서는 데미지를 안 주잖아요. 뭐 싸우려니까 몇 개 아니라고 규정할 수도 있고 나 우리 그런 거 몰라 이러면서.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달 8일 사드가 배치된 성주 골프장이라고 주장하는 사진 두 장을 공개했습니다. 만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들이 무인기로 찍은 것이라면 이번 비행체 이전에도 북한 무인기가 사드 부지를 촬영하고 돌아갔다는 반증이 됩니다. 다만 한국 군당국이 확보한 이번 무인기의 촬영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보다는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 2014년에도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이 한국에서 잇따라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확인된 무인기는 당시보다 비행 수준 등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한국 상공을 마음대로 넘나들며 후방지역 군사시설까지 정탐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한국군이 이를 탐지하고 격추하는 능력을 최대한 빨리 보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2014년 3월에서 4월 사이 서해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 그리고 강원도 삼척 등에서 발견된 무인기 석대는 수도권과 서북도서 등 상대적으로 군사 분계선에서 가까운 지역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수거된 무인기는 북한 어느 지역에서 이륙했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성주 상공을 선회해 강원도 인제까지 비행함으로써 비행거리가 상당히 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주에서부터 무인기가 발견된 인제 부근 군사 분계선까지는 270여 킬로미터로 이 무인기가 추락하지 않고 북한으로 되돌아갔을 경우 비행거리는 500km를 훨씬 넘습니다. 지난 2014년 발견된 무인기에는 단발 엔진이 달려 있었으나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는 쌍발 엔진이 달려 있었습니다. 쌍발 엔진을 달아 추력을 키워 비행거리를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남쪽으로 날려보내는 것은 상대 지역 상공 존중을 규정한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2013년 정전협정 백지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이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앞으로도 무인기 엔진을 개선해 비행거리를 늘리고 속도도 높이면서 레이더 전파 반사 면적을 줄여 추적을 따돌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육군은 현재 적어도 탐지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지만 소형 비행체 탐지 능력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군은 최근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 핵심 지역에서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는 이스라엘제 전술 적어도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10여 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국 공군도 전방 지역에서 적어도로 침투하는 경비행기 AN-2기 등을 탐지하기 위해 적어도 감시용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지만 산세가 험준하고 접경 지역이 넓어 전체 지역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차기 국지방공 레이더의 작전 요구 성능에 소형 무인기 탐지 능력을 추가했으나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군사위성이 없는 북한은 대남 감시 정찰을 위해 무인기 개발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은 현재 3-400대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의 무인기를 계속 개발 중인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무인기로는 중국의 D-4를 개조한 방현1과 방현2가 있지만 정찰과 공격 임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무인기 두루미를 개발하는 등 무인기 전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은 무인 비행체를 약 300여 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엔은 북한의 이 무인 비행체 유통에 중국인 등이 핵심 역할을 했다면서 이 북한으로 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무인 비행체 제작에 중국 기업 등이 관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먼저 보고서는 지난 2014년 한국 백령도에 추락한 비행체에 대한 조사 결과 이 기종의 이름이 UV-10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마이크로플라이 엔지니어링 앤 테크놀로지사를 제조사로 지목하고 또 다른 베이징 소재 회사인 레드차이나 지오시스템사가 이를 넘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들 무인 비행체는 자오더웬이란 인물의 손에 들어갔으며 이어 중국계 이름을 쓰는 주종 시안이란 사람이 자오더웬에게 총 7대를 구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문가 패널은 총 7대의 UV-10이 북한에 판매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한국 강원도 야산에서 발견된 소형 비행체가 2014년 3월 백령도에서 발견됐던 북한 소형 무인기와 크기와 형태 등이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조사를 진행한 북한의 무인 비행체가 백령도에서 수거한 UV-10인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에 발견된 기종도 당시와 같은 UV-10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중국 측에 이들 UV-10 비행체들이 북한으로 옮겨간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 중간업자에 의존하고 현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상업용품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 명시된 것처럼 북한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최근 몇 년간 자체 보고서에 북한의 무인 비행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고서는 비행체를 만드는데 미국과 중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의 부품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 해외 부품이 중국으로 판매된 뒤 최종 조립 과정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겁니다. 특히 무인 비행체에 사용된 자동 제어 장치의 경우 최종 구매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재수출 혹은 재판매 금지 규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보고서들은 또 유엔 회원국들의 조사를 토대로 북한이 정찰과 전투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무인 비행체 약 300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찰총국이 정찰 목적의 무인 비행체 조달과 생산, 운용에 관여하고 있으며 전투용 무인 비행체를 개발하려 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의회가 2018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고조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미사일 방어 예산도 관심사인데요. 미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에 79억 달러,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2억 3천만 달러를 편성해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은 지난달 발표한 2018 회계연도 예산으로 총 79억 달러를 책정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게 핵심 목적으로 지난해보다 3억 7,900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본토와 지역 방어, 새로운 무기 능력 개발, 우주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종말 단계 방어 체계인 사드는 2억 3,020만 달러가 편성됐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사드 예산이 사정거리가 다른 탄도미사일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선과 사드 포대가 통합작전 능력을 개선하는 데 주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3,620만 달러는 종말 방어 능력 시험에 투입되고 4억 5,160만 달러는 요격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 장비 구매에 투입됩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2018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 말까지 사드 요격 미사일 52기를 추가로 미 육군에 전달해 총 210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의 잠재적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 8기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알래스카 기지에 배치해 계획대로 총 44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상 배치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 가운데 개량형 RKB 개발에 4억 6,550만 달러, 관련 작전 유지 비용에 1억 3,790만 달러를 각각 편성했습니다. 미국 본토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자세히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 능력 개선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몇 차례 한반도 인근에 파견됐던 해상 엑스밴드 레이더 관련 예산이 1억 3천만 달러 책정됐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이 레이더의 비상작전 수행 능력을 기존 120일에서 330일로 연장하는 데 예산을 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태평양 사령부와 북부 사령부가 직접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령부는 최근 성공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축구장보다 더 큰 해상 엑스밴드 레이더를 요격 시험에 투입했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밖에 장거리 식별 레이더 배치에 3억 5,700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이 레이더의 추가 배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순항미사일 대응 능력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머스 하비 국방부 전략계획 능력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 7일 의회 청문회에서 개량형 순항미사일 방어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하비 차관보 대행의 증언 다음 날인 8일 동해 원산 지역에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9일 발표했었습니다. 제임스 링 미사일 방어 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2020년까지는 미국으로 향하는 어떤 탄도미사일도 격추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맥스 온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이 최근에 발의한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 법안은 미사일 방어에 10억 달러를 지원하게 돼 있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경기도 최전방 지역 중부전선에서 오늘 북한군 병사 한 명이 망명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하참에 따르면 이 병사는 오늘 오후 7시 50분경 중부전선에서 한국군 초소로 망명했으며 한국군은 이 병사의 신병을 확보해 망명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병사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남북 간 교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전방 지역에서 북한군이 한국군으로 넘어가 망명한 것은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북한에 미화 15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우려 때문에 지난해 이 같은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북한에 뉴질랜드 달러화로 21만 5천 달러, 미화로 15만 5천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대북 지원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 뉴질랜드 민간단체 납세자 조합에 최근 보낸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공개한 정부 답변서에 따르면 지원 건수는 총 15건으로 북한 고아 지원 사업과 식량 가공 장비 구입, 식수 공급과 위생 사업, 트랙터와 트레일러 구입, 직업훈련시설 건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답변서에서 서울 주재 뉴질랜드 대사관이 자체 기금을 통해 미화로 연간 약 2만 2천 달러 정도를 북한에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금은 식량 공급과 위생사업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질랜드를 포함한 외국의 비정부기구에 제공됐다고 뉴질랜드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에 직접 전달된 지원금은 없었으며 대사관 기금 제공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이 같은 지원이 지난해 중단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 발행되는 뉴질랜드 헤럴드신문은 11일 제리 브라운리 외교장관이 성명을 통해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북 지원을 중단한 사실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영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에서 운영하는 빵 공장을 둘러보고 밀가루를 지원하기 위해 방북합니다. 이 단체는 올해 황해남도 해주에 새로운 빵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을 지원하는 영국의 민간단체 북녘 어린이사랑이 빵 공장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밀가루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 단체의 조지리 대표는 12일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는 19일부터 6일간 방북해 빵 공장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밀가루 40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방북이 올 들어 처음이라며 앞서 두 차례 방북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평양과 사리원, 향산, 남포, 과일군 내 빵 공장과 유치원 등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출신인 북녘 어린이 사랑의 조지리 대표는 지난 2001년 영국 시민권을 받고 이듬해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2006년 함경도 라진 지역에 처음으로 빵 공장을 세워 하루 2,500명의 어린이들에게 빵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평양과 평안북도 향산군, 황해북도 사리원, 남포, 황해남도 과일군 등 6개 지역에 빵 공장을 세워 현재 2만 4천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1명에게 한 달간 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국 돈 4파운드, 미화 5달러가 필요합니다. 북녘 어린이 사랑은 영국의 바나바스 단체와 옥스팜 홍콩 지부, 교회 개인 후원자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황해남도 해주에 계획했던 새로운 빵 공장을 자금 부족 때문에 세우지 못했다면서 올해는 해주에 7번째 빵 공장을 반드시 열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B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요 반정부 시위가 동시에 일어나서 시민 수천 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구류 처분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사항 좀 보겠습니다. 예. 파나마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타이완과는 또 단교한 소식 보겠습니다. 이어서 메릴랜드주와 워싱턴 DC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러시아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12일은요, 옛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 연방이 새롭게 성립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 이 러시아의 날이었는데요.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예. 러시아 관영 방송인 RT에 따르면은요, 이날 경찰 추산으로 4,500여 명의 시위대가 모스크바 중심 트베르스카야 거리에 모였고요. 사하로프 대로에도 1,8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3,500여 명, 예카테린부르크의 2,000여 명, 이렇게 전국 한 100여 개 도시에서요 수만 명이 동시에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시민들은 푸틴 없는 러시아, 푸틴은 도둑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 행진을 했는데요.
네.
지난 3월에 이어서 또다시 러시아 시민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구호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뭐 반푸틴 시위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뭔가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들의 그 대통령의 측근들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부패를 러시아 시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예.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올해 초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부정 축제 실상이 담긴 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면서 반정부 여론이 높아졌었는데요.
예.
문서 공개 직후인 지난 3월 시위로 러시아 전역에서 천여 명이 넘는 시민이 당국에 구금됐습니다. 어제도 수도 모스크바에서만 4천 명 넘게 경찰에 연행되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500여 명이 구금됐다고 러시아 내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네. 야권 지도자가 공개한 이 문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메드베데프 총리는요. 뭐 전직 대통령이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에 한 명인데요.
예.
고급 저택과 넓은 땅, 농장을 비롯한 대규모 부동산이 있고요. 호화 요트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문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공직자 봉급으로는 가질 수 없는 수준이어서요. 시위대는 메드베데프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추가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또 푸틴 대통령의 사과와 부패에 연루된 인사들의 퇴진을 함께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문서를 공개했던 야당 지도자는 결국 당국에 붙잡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메드베데프 총리의 부정축제 문건을 폭로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가 바로 어제 러시아 주요 도시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모스크바에서 체포돼서 즉결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모스크바 지방법원은 이 나발리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30일 구류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변호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배후 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시위를 뭐 배후에서 조종했다 이런 의혹일 텐데 구체적으로 나발리가 이번 시위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습니까?
예, 나발리가 어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에 앞서서요. 우리의 세금이 요트와 궁전, 포도원보다는 도로와 학교, 병원을 정비하는 데 쓰이길 바란다라면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싶다라는 글을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올렸습니다.
예.
러시아 시민들에게 시위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한 걸로 해석이 됐는데요. 나발리는 더 많은 시민들이 시위에 참가할 수 있도록 모스크바 당국이 집회 참여 봉쇄를 예고한 시내 사하로프 대로가 아닌 트베르스카야 거리로 모일 것을 호소하는 등
예.
직간접적으로 반정부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들에게 시위 참가를 독려하는 활동 이런 것들도 러시아 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검찰총장이 어제 반정부 시위에 앞서서 성명을 냈는데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어떤 집회도 불법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나발리가 5만 명이 넘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방송하던 이 인터넷 텔레비전, 유튜브 생방송 스튜디오에도 전기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그렇군요.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상황들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서방 언론은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면서 이번 시위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 지지율이 줄곧 80%대를 지켜온 러시아에서 이렇게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주목할 만하다라는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미 백악관이 즉각 성명을 냈는데요.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구금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1980년대 독재자로 군림하다가 미국 교도소에서 20년 동안 복역했던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에가가 지난달 말에 사망을 했는데요.
예.
중미 국가 파나마가 뉴스의 중심이 됐었습니다. 오늘은 파나마 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고요.
예.
타이완과 전격 단교하면서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양국이 공동성명도 발표를 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네, 이사벨 세인트 말로 파나마 부통령 겸 외무장관이요. 오늘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했는데요.
예.
또 공동 커뮤니케 성명에 함께 서명을 하면서 수교를 발표했습니다.
예.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원칙에 따라 파나마 정부가 타이완과는 단교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공동 성명에는요, 파나마 정부가 중국 정부를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한다. 파나마 정부는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끊고 앞으로 어떠한 공식적인 관계나 교류를 맺지 않기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예.
왕의 중국 외교부장은요, 이번 수교에 대해서 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타이완은 뭐 즉각 반발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에 타이완 당국이 이 중남미 외교에 공을 들이면서요, 파나마는 타이완의 우방으로 계속 남아 있었는데요.
예.
오늘 전격 중국과 수교하면서 외교 관계를 끊자 타이완 정부는 양측을 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총통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우리 정부와 국민은 여러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우방, 그러니까 파나마와 협력을 했지만 금전 투입한 외교 방식으로는 경쟁을 벌일 수 없다라고 중국 정부를 비판을 했고요.
예.
파나마에 대해서는 파나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타이완을 기만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파나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파나마는요, 북미와 남미 대륙을 연결하는 허리 지점에 있는 교통의 요지인데요.
예.
파나마 땅에 물길을 파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죠. 파나마 운하로 유명하죠.
예.
타이완과는 지난 1912년 중화민국 설립 후에 지금까지 105년 동안 외교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최장기 수교국이었습니다.
예.
파나마와의 단교 이후 타이완과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전 세계 한 20개 나라로 줄었습니다.
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피소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메릴랜드주와 워싱턴 DC 법무장관이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메릴랜드주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미국 헌법에는요, 미국 정부 관리들이 의회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수 규정이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도 사업체를 통해서 외국 정부로부터 이익을 취했다, 이런 주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칼 레이신 워싱턴 DC 법무장관과 브라이언 프로시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예.
소송의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대가를 바라고 트럼프 대통령에 관여하고 있는 사업체를 이용한다면, 또 그들의 이익이 미국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된다면 미국인들, 특히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주민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예, 이 경제적인 이유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이번 소송은요, 지난해 말 개장한 이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과 관련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백악관 인근에 있던 옛 우체국 건물을 임차해서 호텔로 개조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트럼프 호텔로 인해서 지역 호텔과 식당 등이 경쟁에 밀리면서 수익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렇군요.
거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기업 출신으로 여러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런 이해 충돌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사업체에서 손을 떼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트럼프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고 두 아들에게 맡긴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소송의 핵심인 이 트럼프 호텔을 비롯한 여러 사업체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소유입니다. 현재는 어떤 이익도 받을 수 없도록 법적 조치는 해뒀지만 언제든지 다시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요.
예.
트럼프 그룹 측은 따라서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서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 고객이 지불한 돈에서 생긴 이유는 뭐 전부 재무부에 기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뭐 미국 주정부 기관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보수 규정 위헌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예. 하지만 비영리 단체가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예.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 이런 이름의 단체가 지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규정을 위반했다고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예.
이후 윤리단체와 식당 등이 원고 측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과 관련돼서 보인 반응이 있습니까?
백악관은 이번 소송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예.
앞서 법무부가 지난 금요일 비영리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요구를 했는데요. 원고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로 인해서 소송을 취할 정도로 큰 피해를 보지 않았고 소송을 걸 만한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평양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30도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역시 맑습니다. 남포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8도, 신유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9도, 수풍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 30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9도, 희천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9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맑은 가운데 해주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 30도, 개성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 30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33도까지 올라가고요. 풍산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7도,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8도, 삼지연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23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이 끼고 서해상은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6월 13일 화요일 뉴스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7개월째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워터 원비어 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석방됐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원비어 씨 부모의 말을 빌어 원비어 씨가 1년 넘게 의식 불명 상태에 있었다면서 일본 삿포로의 미군 기지를 거쳐 오늘 저녁 미국 신시내티 주의 집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원비어 씨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아들이 사고가 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 씨는 지난해 재판이 끝나고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영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성명에서 원비어 씨의 석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비어 씨의 석방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지만 원비어 씨의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 미한 정상회담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경제와 범세계적 사안들에 대한 협력 증진과 두 나라 우호관계를 심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두 정상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등 북한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지도자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13일 오후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합니다. 의원들은 세션스 장관이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러시아 대사를 만난 사실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국장의 퇴출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상원정보위와 연방수사국은 러시아가 지난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대선 전 러시아 대사를 두 번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올해 초 인증청문회에서는 러시아 대사를 만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일부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시킨 하급법원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일 6개의 이슬람 국가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구 연방 항소법원 판사 3명은 어제 이런 조처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952년에 발효된 이민국적법이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데 있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줬지만 이민 문제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이슬람 국가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막을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방글라데시 남동부에서 어제 내린 열대성 폭우가 산사태를 불러와 적어도 68명이 숨졌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 지역에는 현재 전기가 끊기고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AFP통신은 방글라데시 관리를 인용해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일부 지역에는 접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비가 완전히 그쳐야 피해 규모가 확인될 것이라며 사상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 하구에 위치한 나라인 방글라데시는 폭우와 산사태, 열대성 폭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 2007년에도 폭우가 가져온 산사태로 130여 명이 숨진 바 있었습니다. 중미에 있는 나라 파나마가 오늘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한다며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정부는 파나마가 오랜 유대 관계를 저버리고 경제적 이익을 쫓아 자신들을 고립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는 중미와 남미에 있는 섬나라들이 많습니다. 파나마가 타이완과 단교함으로써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20개 나라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